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쳤어요. 이제 오늘부터 구약 성경으로 와서 예레미야 성경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그러면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가이시아라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쫓아오는가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제자들의 대답이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 또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세례요한이라고도 그러는 사람도 혹자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러한 말씀들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상한 마음의 예언자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주지 않는 데 비해서 예레미야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정보를 이 성경 가운데서 주고 있는데 한 열 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1장 1절을 보면 나오고요. 1장 5절에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는 예언자로 선택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매우 젊었을 때 예언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 6절에 나와 있고요.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9절,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 때 사역을 했는가 보면은 요시아 왕, 그 왕이 제위에 있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의 장례식에서도 애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하나 그가 살았던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그래서 배척되게 되는 거죠. 11장 18절로 21절, 12장 6절, 그 다음에 18장 18절 이런 부분 속에서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매맞고 결국에는 착고에 채이고 옥에 갇히고 반역자로 고소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는 그 자신의 마음을 비탄에 잠기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는 사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너 더 할 일이 있다. 너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놓아주지 않고 계시는 것을 20장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목격하였고요. 그는 바벨론 군대장에 의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42장 15절로 43장 3절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생존자들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그 전설 같은 데 의하면 그는 생존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뭐 괄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좀 이 글을 경멸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우는 아이로 좀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심판의 가혹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엄격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고 동정심이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죠. 모홀드 박사는 유다가 마지막 비참한 재앙에 빠질 때 예언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운명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에 어느 면에서 보면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 아니겠어요? 또 나름대로 연예 분야에서도 또 관광 뭐 조선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여 년째 세계 탑을 달리고 있잖아요. 제철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게 다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를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 한번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가요? 몇 나라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거기에 꼽히잖아요. 네? 자동차를 생산하고 말이죠. 참 뭐 비행기를 이제는 만들고요.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통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정부 쪽에서 노골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 이야기를 하게 되고 참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게 들성심냐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유창하지도 못하고 에스겔처럼 청순하지도 못하고 소심하고 움츠리고 무기력하게 행동하고 또 동정과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어쨌건 예레미야는 참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도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했죠? 예레미야라고도 말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와 예수님과 많은 유사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짐을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뼈에 불과 같다고 자신은 그것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원하셨고 예레미야가 혹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적합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도 하면서 심판은 하나님의 이상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이후 1세기 후에 그의 목회를 시작했고 요시아 왕 시와 바벨론 포로 시에 계속하여서 그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포로되어지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영적인 감각과 그 통찰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는 백성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이걸 좋아할 그런 백성들, 떳떳하게 받아들일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는 1세기 전에 저항하라고 말했는데 왜 바뀌게 되었을까? 왜 예레미야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라고 말을 했을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보면은요, 단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항복할 것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13번이나 나타나는 타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고 있듯이 얼마나 그 시대에 회복할 수 없는 영적 공황에 빠져 있었는지, 이것은 잠언서에서 1번, 호세에서 3번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이 예레미야 성경에 164번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그러한 그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예레미야 서가 기록되고 있고, 예레미야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당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서론적인 말씀을 찬송 전에 드렸고요. 예레미야가 어떠한 구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딱딱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에서 52장까지 좀 긴 성경인데 1장은 요시아의 제2기관 중에 예언자로서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 20장까지는 시드기야의 재위 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그 2장과 3장 초반부에는 유다에 대한 이중선고가 나오고 또한 요시아의 재위 중 타락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주님의 질문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요. 그것은 7장, 10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내용, 썩은 배띠 비유, 그것은 아주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14, 15장에는 가뭄과 기근에 의해서 심판되는 타락한 국가들이 나옵니다. 16장, 17장에서는 결혼이 금지된 예레미야가 나오고요. 문에 있는 왕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또 중요한 교훈은 18장, 19장에서 토기장이 집의 비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장에서 예레미야의 박해를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번째로 시드기야 제위기관 중에 예언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21장에서 아마 그것이 42장까지 이렇게 되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쭉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시스기야의 대답이 나오고요. 매우 어두운 날의 밝은 빛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두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제위 기간 중 성전 뜰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을 그리고 멍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멍에를 메고 있는가, 왜 멍에를 메게 되는가 한 내용이죠. 29장에 가서는 포로의 첫 번째 대표단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0장에서 39장까지는 12 종족의 미래와 유다에 가까워오는 포로에 관한 예언들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가오는 대환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투옥된 예레미야, 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 다윗에게 약속된 도래하는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 시드기야의 포로가 예언되는 그런 내용, 레갑 족속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내용,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유다가 포로가 되어 포로가 되다가 되어졌는데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석방되는 그런 내용,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영토 안에 남겨진 생존자들에 대한 예언, 뭐 각가지 예언이 거기에 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에서 51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날 기간 중에 예언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 생존자에게, 비룩에게, 이집트에게,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그리고 49장에는 몇 개 부족에게 나오는데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50장, 51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2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예언된 멸망의 성취가 그 가운데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의 좀 서론적인 계략을 마치고요.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시야 제위 중 예언자의 부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로 가보실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실기야는 에레미야의 아버지를 말하죠. 그래서 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요아시아 부흥 시기에 율법서를 발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부흥은 사람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이 부흥에 관한 사실은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나돗, 이 아나돗은 말이죠.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보여져요. 그곳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아마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로 가보실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어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8살이었고 그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목회를 요시아가 22살 때 시작하였는데 당시 예레미야는 20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참 비슷한 나이예요. 그래서 요시아 제위 18년간 예언을 쭉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었지만 이집트 쪽으로 좀 기울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의 바로와 싸우다가 그만 이제 전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를 본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는 거죠. 3절로 가볼까요?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영토 안에 머무르도록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39장 11절 12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물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망명자들이 예레미야의 반대에도 그를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역대하 3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6장 내용은 이 예레미야 사연은 생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하스는 예레미야의 기록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생략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는 석 달 동안 다스렸을 뿐 미처 왕관을 손에 잡아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 후에 애굽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등극시켜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여호야 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지 말라고 여호야 김에게 경고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여호야 김은 예레미야의 충고를 무시했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긴은 석 달, 정확하게 말하면 석 달 열흘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호야긴이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왕관을 만져볼 시간도 없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던 것이죠. 그 후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것은 여호야긴의 아버지 형제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반역하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참 아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잔인한 잔혹한 그러한 왕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커다란 인내심을 보여주었음을 또 한편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사역을 계속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강권하여 애굽으로 데리고 간 후에도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곧 눈물과 외로움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사역의 특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1장 4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